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7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일본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아프리카의 평화 구축에 관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여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 공개 토론에서는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발언이 있었으며 아프리카의 평화 구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각국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개별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기시다 대신은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조선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리행과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 등을 통해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유엔과 협력하면서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평화 구축, 테러 대책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의 공헌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TICAD, 아프리카 개발회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북조선에 대해 안보리로서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같은 날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는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시아에서 같은 안보리 일원으로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한 말레이시아와 특히 지역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신은 북조선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여름 휴식일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루에서 진행되고 있어 개막식에는 북조선 선수단 31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단은 338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름 휴식일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본인들이 여름의 무더운 시기에 휴식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하고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 북조선에서도 35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도쿄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 안과 공공시설 그리고 살림집에는 냉온풍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냉온풍기가 없는 북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일본에 살기 시작하여 얼마간은 참고 방에 설치된 냉온풍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냉온풍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직장에는 여름 휴가 제도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직장과 학교에는 여름 휴가 제도가 있고 이 기간에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이나 국내 명소로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휴식일을 이용하여 도쿄 도내의 계곡을 향해 친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136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적인 대도시인 도쿄도의 범위가 자연이 남겨져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곡까지는 약 80km의 거리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로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쿄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들어서니 나무가 꽉 찬 높고 낮은 야산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들이 보여 어떻게 이렇게 외진 곳까지 도로와 집들이 현대적이고 깨끗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감탄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계곡은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강 옆에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고 각자가 준비하여 온 여러 가지 음식들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강 옆에서 먹는 불고기와 시원한 맥주의 맛은 고급 식당의 맛보다도 훌륭하였고 때로는 얼음처럼 찬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에서 포토를 즐기는 사람들과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안전복을 착용하고 1인용, 6인용 정도의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과연 도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도 가끔은 여름 주말에 바다나 강으로 간 적은 있지만 경치 좋은 곳을 가려고 하면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무거운 짐을 들고 몇 시간씩 걸어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돌아갈 시간이 되어 불고기에 사용한 철판을 강물에 씻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성에게 여기서 씻으면 강물이 더러워집니다. 라는 충고를 받고서야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때 오물은 물론 불고기를 할 때 그슬린 돌까지도 차에 싣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서차 환경을 배려하는 성숙된 국민들이 많아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때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는 지기 시작하였고 인적이 두문해진 곳에서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지인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를 위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헤덤비고 있을 때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 차에 타고 있던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엔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잠깐 동안 그 상황을 알아본 후 축전지가 방전되어 있을지 모르니 저희 차에 연결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차를 저희 차에 가까이까지 대어 선으로 연결하고 저에게 전원을 넣어보라고 말해서 제가 전원 스위치를 넣자 경쾌한 소음을 내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젊은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니 그는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계속 강변에서 일어났던 일과 돌아오던 때에 저를 도와주었던 젊은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식기를 통하여 일본의 도시와 마을,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통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중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국민들이 많음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여름 휴식일에 대하여 저의 체험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15일 유엔 안보리에 북조선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에 반대한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날에 북조선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좀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 일본의 배타적 존재 수요에 대해서 좀 작당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일본과 미국을 좀 중심으로 대북조선 비난 성명을 좀 발표하도록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주로 중국이 그게 반대하고 너무 강한 반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서는 마지막에는 좀 단념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올해 3월에 이후에는 북조선이 좀 몇 번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좀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섯 번 비난 성명으로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7월 8일 날에 미국, 한국,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이른바 사도라고 하는 고고도 방위 미사일 체계라는 것은 좀 폐제를 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결정 미국, 한국, 양국 정부가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로서는 북조선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가 있다 하더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비난성 면허를 좀 나지 않도록 좀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로를 발해로 이후에도 북조선이 지로를 그 이날에는 SLBM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잠수함 발사 단도 미사일인데 막 거기에 좀 발사 시험을 했었고 7월 19일 날에는 그 노동 그리고 스카드 미사일 발사도 했고 막 그리고 8월 3일 날에는 그 이번 그 노동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 막 이른바 북조선의 도발을 적인 행위에 맞춘다고 할까 그런 것은 너무 고조했다고 뭐 이런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그 유엔 안보리로서는 주로 중국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북조선이 이 대북조선 비난 선면을 한 것은 발표할 수가 없는 막 이런 상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중국이 너무 그 비난 성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사도 폐쇄 문제가 관련되고 있다.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중국이 반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거기가 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이 너무나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랜만에 중국이 강하게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발하고 비난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 이런 사도 대체에 대해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조선에 대해 비난 선명을 한 것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좀 포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중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조선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직접한 중국의 안보에 대한 협의라고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이 얼마나 많이 전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이런 장거리 단도 미사일 ICBM까지 가지겠다는 뜻은 물론 얘기가 다르지만 그 전에 당내에서는 별로 중국의 안보에 대해서 협의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 안보리 비난 선면에 대해서 중국이 소극적인 것은 역시 그 시기에 중국과 북조선 관계가 너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영향이 있는가라는 그런 시각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북조선 태도 자세라는 것도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 북조선 전책이라는 것은 기본적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투모로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모토 마요의 투모로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